외교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미국과 홍콩이 맺었던 세 가지 양자 협정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료되는 협정은 범죄인 인도와 국제 수용자 이송, 선박의 국제 운항 수입에 대한 상호 세금 면제 혜택 등입니다. 국무부는 홍콩 시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시행에 대한 미국의 깊은 우려를 강조하려는 조치라면서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은 반정부 움직임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응한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포함해 보안법 제정에 책임 있는 중국과 홍콩 정부 관계자 11명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부터 홍콩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오늘 홍콩이 미국과의 사법공조 조약에 대한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의 제재 복원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이 이란 제재와 관련해 스냅백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유엔 안보리에 통보하라고 마이크 폼페오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합니다. 미국은 지난 14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이란 무기금수 제재 연장을 위한 결의안이 부결되자 스냅백을 통해 제재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복원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부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더 이상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냅백 발동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스냅백 발동에 대해 외면하지 말 것을 러시아와 중국에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오늘 자국이 생산한 새 순항미사일과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은 이날 국영TV 연설에서 순교자 카심 솔라이마니로 명명된 지대지 미사일은 사거리가 1,400km고 순교자 아부마우디 알무한디스로 명명된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km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쿠두스군의 솔레이마니 총사령관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부사령관인 아부마우디 알무한디스를 자살했습니다. 이란의 이번 발표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유엔이 부과한 무기금수 조치 연장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사일 가운데서도 특히 순항미사일은 이란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측근들에게 일부 권한을 이양했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은 오늘 국정원이 국회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정운영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면서도 분야들로 북한 내 전문가들이 권한을 조금 위임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등이 약간의 권한을 얻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통치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책이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2,24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52만 9천여 명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브라질 345만여 명, 인도 283만여 명, 러시아 93만여 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59만여 명, 페루 53만여 명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78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도 미국이 17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시 소재 공립학교 학생 중 최소 16%가 이달 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이전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유의 세계뉴스 박동장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한반도 근해를 비행한 것은 영내 억지와 동맹에 대한 보장 조치라고 미군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정상 외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틈을 벌리지 않도록 미국과 한국이 협의를 심화하고 결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다음 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정강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 내일 새벽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3도, 낮 최고 19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최근 한반도 근해를 비행한 것은 영내 억지와 동맹에 대한 보장 조치라고 미군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재래식 위협과 핵 위협에 모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차드 클라크 미 공군 전략적 억지 핵통합참모차장은 19일 최근 한반도 근해에서 미 전략폭격기들이 비행한 것과 관련해 억지 조치일 뿐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한 보장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They're there to assure our allies, to make sure that they understand that our bomber force is capable, is ready, and that it is a flexible, visible force.
클라크 참모차장은 이날 미 공군협회사나 미첼 연구소가 주관한 미 핵 억지력 토론회에서 미 공군 소속 B-1B 랜서 초음속 전략폭격기 4대 등이 한반도 인근에서 수행한 폭격 특수 임무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클라크 참모차장은 미국의 폭격기 부대가 능력이 있고 준비가 돼 있으며 유연하고 가시적인 전력으로서 억지 조치뿐 아니라 동맹들에 대한 보장 조치라는 점을 동맹국들이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공군 부대원들이 파트너들과 함께 교육하고 훈련할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재래식 관점에서뿐 아니라 핵 관점에서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전력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라크 참모차장은 또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재래식 위협과 핵 전력 위협에 모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environment is characterized by the use of a nuclear weapon. We have to be able to reconstitute our capability.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이에 대한 추구로 인해 재래식 전투에서 시작한 미국이 핵전쟁 환경에 놓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라크 참모차장은 미국은 적이 제한적 핵사용 혹은 큰 규모 핵사용 결정 중 어느 쪽을 택하든 전면적인 분쟁 범위에서 전투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공군이 추진해온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의 통합 운용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A concept that we call 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is something that we've been working on in the Air Force, and I think our sister services as well as Department of Defense have been focused on this.
미 국방부뿐 아니라 공군 산하 기관에서도 CNI 교리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핵무기 사용으로 특징 지어지는 환경에서 분쟁을 인식하고 여기에서 살아남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 태평양 공군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미 전략 폭격기들이 최근 한반도 근해에서 비행한 것과 관련해 미군 내 다른 지휘부와 동맹국 간에 통합되고 일치된 작전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대의 B-1B 랜서, 2대의 B-2 스피릿 스텔스 전략 폭격기, 그리고 4대의 F-15C 이글 전투기가 17일 약 24시간 동안 인도 태평양 영내 동맹국들과 연합훈련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F-35B 전투기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발진한 FA-18 슈퍼우넷 전투기,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J 전투기도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훈련에 투입된 각 군용기들은 각자 다른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는 영내 특정 국가의 특정한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차원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첨예한 국면에 한국과 중국이 정상 외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은 한국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이라며 중국이 틈을 벌리지 않도록 미국과 한국이 협의를 심화하고 결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21일과 22일 한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특히 최고위급인 시 주석의 방안은 민감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19일 VOA에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방문이지만 미중 경쟁을 감안할 때 시 주석의 방안은 미국과 한국 국민들이 더욱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hallenge for Moon under current circumstances is that Xi's visit pressures him to make choices that either favor Beijing or Washington. China wants to use the visit in order to gain favor.
스나이더 국장은 시 주석의 방안은 한국이 중국과 미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을 선호하는 아무리 작은 선택도 미국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로부터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시 주석의 이번 방안을 통해 한중 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많은 미국 관측통들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었기에 이미 미중 사이에서 근본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본다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기피하거나 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경우 미국인들이 의아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미국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중국의 속셈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중요한 목표는 미국과 동맹들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이라는 점을 한국이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중 관계가 매우 문제가 많은 상황으로 치닫을 때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동맹체제를 훼손하고 미국을 영내에서 몰아내지 않도록 동맹국들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길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교역국이기는 해도 한국은 미국의 오래된 중요한 동맹이기에 한국은 계속해서 미한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평화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선임 중국정책연구원은 VOA에 미국의 정책 이방가들과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을 중요한 교역국으로 생각하며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한 적이 있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은 중국의 과도한 행태에는 한국이 맞서길 기대한다고 김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I think there's an expectation and hope in Washington that South Korea as an ally and fellow democracy will work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like-minded countries to push back and hold China accountable when it erodes established international norms.
미국은 중국이 국제 규범을 어기거나 이웃 나라를 위협하고 인권을 유린할 때 한국이 미국 등 뜻이 비슷한 나라들과 함께 이에 맞서고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서길 기대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행동은 미국의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의 국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김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김 연구원은 미국도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폭넓은 분야에서 협의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원만히 진행하며 주한미군 주둔을 확인하고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할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도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무조건 중국을 반대하라고만 하지 말고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단순히 돈을 뽑아내려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동맹관계를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The kinds of things that President Trump did, you know, meeting Kim Jong-un and kind of freezing out President Moon, that was not the right approach. We really should have been showing the North Korean side that we're working very closely with our friends in South Korea and presenting.
주말테 전 부차관보는 대북 정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소외시킨 것은 옳은 접근법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방국인 미국과 한국이 긴밀히 협의하며 통일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시진핑 주석 등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would want Seoul to be encouraging the Chinese to as we say, light a fire under the North Koreans. That is encouraging the Chinese to tell the North Koreans they need to negotiate.
힐 전 차관보는 스티븐 비건 부장관 같은 미국 당국자들이 한국과 협의해 중국과의 고위급 접촉에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더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라는 신호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주재 대사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것을 미국이 비판하는 것은 유용한 접근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다음 주 전당대회에서 4년 전과 동일한 정강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고 중국의 역할 강화를 촉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정강 정책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집행위가 최근 2016년에 채택된 정강 정책을 올해도 그대로 사용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 등 미 주요 언론들이 집행위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맞붙었던 당시 작성된 정강 정책을 다음 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또다시 채택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올해 그대로 채택될 예정인 공화당의 66쪽짜리 2016년 정강엔 대북 정책에 관한 당의 입장과 정책 방향도 담겼습니다. 공화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항목에서 우리는 오세아니아 경계의 모든 국가들과 경제, 군사, 문화적 관계를 갖고 있고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과는 조약을 맺은 태평양 국가라며 이들과 함께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 확립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중국 정부가 북한 김씨 일가의 노예 국가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핵 지향에 대한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해 한반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확산 활동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함께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폐기, CVID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전자기파 EMP 위협에 관한 우려도 정강에 담겼습니다. 공화당은 핵무기는 비록 단 한 개라도 높은 고도에서 폭발할 경우 우리의 전력망과 기타 중요한 인프라를 붕괴시키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와 이란도 이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EMP는 더 이상 이론상의 우려가 아니라 진정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경한 대북 기조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특히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부터 김 위원장을 세 차례나 만나는 등 톱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를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 간 회담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방지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재선될 경우 북한과 빠르게 합의를 맺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화상 형식으로 진행되는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면서 정강 정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개한 정강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양당 정강에 담긴 대북 정책과 대외 정책을 이존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둘째 날인 18일 정강 정책을 채택했는데요. 대북 정책에서 공화당과 어떻게 다릅니까?
민주당은 북한과의 외교를 통한 북핵 프로그램과 위협의 제한과 억제, 그리고 동맹국과의 외교적 공조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방점을 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라고 명시한 점도 눈에 띕니다. 또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의 중단을 압박할 것이라는 점도 정강에 담았습니다.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 정강에는 북한과의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대응,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화당 정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공화당은 다음 주 전당대회에서 정강을 채택할 방침인데요. 북한 문제에 대한 강경 기조를 담았습니다. 북한의 핵 확산 활동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즉 CVID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 강화를 촉구한 대목도 눈에 띕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동맹국은 물론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 확립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전자기파, 즉 EMP 위협에 대해 미국의 전력망 등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더 이상 이론상의 우려가 아니라 진정한 위협이라고 명시했는데요. 민주당 정강에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북한에 대한 정책은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대외정책은 양당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리더십 복원과 동맹 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관계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독일,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건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선 한반도 핵 위기 와중에 한국의 동맹 분담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동맹인 한국을 괄치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은 위대한 미국의 부활과 미국 예외주의를 큰 주제로 한 4년 전의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토 등 기존의 동맹관계를 재편하고 동맹국들이 기여를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대외 개입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의 이런 기조는 결국 대북정책에도 일부 반영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미국의 재부상이라는 항목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편에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긴밀히 묶여 있다면서도 이들 나라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나가겠다고 밝힌 겁니다.
중국에 대한 정책 기조는 어떻게 다릅니까?
두 당 모두 중국에 대해선 사실상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군의 위협에 맞서고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며 타이완 관계법을 지원하고 홍콩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에 미국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란 등 중동에 대한 입장은 상당히 대조적이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탈퇴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즉 이란 핵 합의에 복귀하고 예멘 내정 개입도 중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편향적인 중동 평화 구상에 반대하고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정강에 담았습니다.
공화당은 2016년 채택된 정강과 동일한 내용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4년 전과 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공화당의 이번 정강이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정강 정책이 대통령의 정책으로 꼭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경우 4년 전 공화당의 강경 대북 기조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2017년 취임 초 북한과 이른바 화염과 분노 국면이 있었지만 이후 북한과 톱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를 진행했습니다.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008년 대선 후보 시절 북한과의 직접 외교를 강조하고 이런 입장은 당시 민주당 정강에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초반 의지와 달리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정강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의미군요.
네, 각 정당이 4년마다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마련하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 혹은 확대를 위한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또 논란이 될 만한 요소는 피하기 위해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 광범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강위원회가 마련한 정강정책은 각 주위 대의원들에게 보내지고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투표를 통해 채택됩니다. 민주당의 경우 올해 정강위원회는 정치인과 전문가, 노조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됐고 진보 진영의 결집을 위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측 인사들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외 정책에서 진보 진영의 구상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공화당이 올해도 채택할 예정인 정강이 작성된 2016년 정강위원장은 당시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라인스프리버스 전 비서실장이 맡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기자와 함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담당한 미국 측 새 대표가 최근 한국 측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도나 벨턴 새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한국 협상대표인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가 이달 초부터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양측은 그러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협상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공식 임명된 웰턴 대표는 최근 정대사와 상견례를 겸해 전화통화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웰턴 대표는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각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교체로 미한 방위비 협상이 새 동력을 얻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양측은 기존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의 의견 교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미 대선 전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한 간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 대선 전까지 특별한 변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웰턴 대표와 정 대사는 최근 소통에서 조속히 방위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적용될 11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제임스 드하트 전 미국 협상대표와 진행했었지만 타결은 이르지 못했고 드하트 전 대표는 중도 하차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 1조 389억 원, 미화로 약 8억 7,600만 달러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이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북한 내 취약계층 규모가 늘었을 것으로 우려하면서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 직원 등의 입국 범위를 넓히면 지원 역량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큰 홍수 피해를 입었다며 인도주의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19일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관련해 식량 안보와 역량, 건강, 물, 위생 등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규모가 증가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젠스 라에르케 오차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량 배급량을 늘렸고 4월과 5월에는 특히 이 수준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며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주민의 수가 많아졌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라이르케 대변인은 국제기구와 지원단체의 대북사업 역량과 효과는 국제 전문가와 국제기구 직원의 북한의 입국 범위가 확대돼야 더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가 유엔과 국제인도주의 지원단체 직원들의 입국과 현지 활동을 제한하고 구호물품의 반입도 지연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르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0년 북한의 필요와 우선순위 계획에 따라 유엔이 요청한 1억 700만 달러 외에 코로나 사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550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3,970만 달러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오차에 따르면 19일 현재 2020년 북한의 필요와 우선순위 계획에 따른 모금액은 2,510만 달러로 목표액 1억 700만 달러의 23%에 불과합니다. 라이르케 대변인은 또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홍수로 북한에 홍수가 발생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일부 지역, 특히 곡창 지역인 남부지방에는 일주일 사이 1년치 강우량에 버금가는 양의 비가 내린 것으로 보고됐다고 라이르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유엔팀이 북한 당국과 접촉하고 있으며 필요시 가장 취약한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찬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방글라데시와 네팔 등과 함께 이번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오찬은 북한 내 정확한 인명 피해와 경제, 재산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8월 19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인도주의 활동에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한편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안전보장을 세계 각국에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전 세계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부름에 응하기 위해 궁극적인 희생을 한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유엔이 정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 각국의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자신의 삶보다 우선시하고 자신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일을 끈질기게 지속하는 이런 개인들의 지치지 않는 헌신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이들이 이런 고귀한 활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안전과 보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 인도주의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폼페오 장관은 보건과 기타 인도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은 그들이 보살피고 생명을 구하는 지원 활동을 부정함으로써 수백만 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추세가 세계적인 감염증 대유행석에서도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인도주의의 날은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하거나 관련 활동 중 목숨을 잃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9년 유엔 총회의 결의로 제정됐습니다. 한편 미국은 국제 인도주의 위기 대응에서 오랫동안 지도자적 역할을 해왔다고 폼페오 장관은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2019 회계연도에 세계적인 위기로 영향을 받은 수천만 명에게 주어질 식량과 주거, 보건, 교육, 식수, 위생을 위해 92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교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면제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잇몸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임산부, 고령자의 구강위생 증진을 위한 치과용 장비를 반입할 예정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의 비정부기구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17일 공개한 승인서원에서 어린이 등 북한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단체에 의료기기지원사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구체적으로 치과용 의료장비의 대북반입을 위해 제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제재 면제 품목은 승인일인 이달 13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북 반입을 마쳐야 합니다. 제재위는 지난 5일 이뤄진 제재 면제 요청을 근무일 기준 6일 만에 승인했습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이번 사업의 목적이 임산부, 어린이, 노약 등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과 영양을 증진하기 위한 의료기기 제공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수혜자는 치주질환, 즉 잇몸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제재 면제를 받은 품목은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인공치아 등 보철물 생산을 위한 의료기기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자동으로 보철물을 설계, 제작, 가공할 수 있는 장비인 밀링 장치와 이 장비에 사용되는 드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치과 보철물 제작을 위해 환자의 치아 모형을 스캔하는 모델 스캐너와 재료가 하나의 덩어리로 변형되는 소결 과정에 필요한 치과용 소결로 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1997년 북한 아동보건사업을 위해 의료인들과 시민들에 의해 설립됐으며 같은 해 의약품 북송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그동안 만경대 어린이종합병원 건립과 대동강구역병원 현대화 사업 그리고 어린이 영양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북한 연구기관에 완제의약품과 생산설비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벌여왔습니다. 한편 한국기관 내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유엔의 제재 면제 승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달 초 온실 건설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영향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물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진단장비 반입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제재 면제 신청을 두 차례 승인했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지난 5월 북한 내 장애인 농업 재활시설 사업을 위한 국제푸른나무의 온실 관련 물품 지원도 허가했습니다. 후에뉴스 지다겸입니다.
국제인도주의 의료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해 북한 내 의료 지원에 166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1995년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단체는 함경북도의 의료 환경 개선과 결핵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본부를 둔 국경 없는 의사회가 20일 2019 국제 활동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북한 등 전 세계 70여 개 나라에 10억 9,200만 유로, 미화로 12억 9천만 달러를 지원했다며 이 가운데 대북 지원 사업에 140만 유로, 미화 166만 달러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함경북도 주민들로 지난해 3월에 시작한 건강관리 개선과 결핵치료 활동이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북한 주민 900만 명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결핵과 다제내성 결핵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지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은 극도로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함경북도 두 개 병원의 실험실과 X선 시설 개선을 지원해 결핵 진단과 치료 개선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 의료활동 개시를 위해 의료 장비를 공급하고 임상 의사와 기술자들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했으며 전기시설 등 병원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아과와 신생아학에 중점을 두면서 일반적인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런 지원 노력은 의사 훈련,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들을 위한 치료와 영양제 제공, 살균소독과 협진 능력 개선, 보호장비와 주사, 실험실 도구 등 의료 소모품 제공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95년 대북 지원 사업을 시작한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북한의 직원 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대북 사업을 위해 유엔의 지원 물품의 제재 면제와 기간 연장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이 단체의 대북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품목은 구급차와 수술기구 등 65개에 달합니다. 이 단체는 특히 지원 물품이 북한에서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 감시를 보장하고 장비 설치 역시 직원들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71년에 설립된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의료 지원 부족, 무력 분쟁,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런 활동은 인종과 종교, 성별, 정치적 성향에 따른 어떤 차별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경 없는 의사회 의료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1억 3천만 달러, 그 뒤를 남수단과 예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가 이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회사를 불법 설립해 안보리 결의 위반인 동상 제작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 나라 관할권 내 은행에 달러 거래 계좌를 개설해 국제금융망에도 접근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지역 내 불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미국 민간조사 단체인 센트리가 19일 콩고 민주공화국 DR 콩고에서 발생한 다수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와 취약한 감독 체계를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박화성, 황길수 등 북한 국적자 2명이 단일 입국 비사업자용 비자로 DR 콩고에 입국해 콩고 아콘데라는 사업체를 설립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센트리의 존 델로소 선임연구원은 19일 VOA에 DR 콩고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북한 국적자의 제재 위반을 도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nd I think it is fair to say that the Congolese governmen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did.
대로 소선 임원권은 상업 활동이 불가능한 비자로 입국한 북한 국적자 두 명이 회사 설립이 가능했던 점을 일례로 지적했습니다. 또 설립 과정에서 북한 국적자로 구성된 회사의 경영진과 주주 등 자세한 정보가 3개의 DR콩고 부처와 최소 10개의 관공서 관리들에게도 노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로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불법 행위에 개입하는 것을 DR콩고 정부 관계자들이 막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국적자가 설립한 사업체 콩고 아콘데는 오트루마미주에서 유엔 안보리가 2016년에 채택한 결의 2321호에서 금지한 동상 제작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오트로마미 지방 정부가 동상을 북한 회사에서 조달한 점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으며 이와는 별개로 동상 건립과 기타 안보리 금지 활동에 공공 자금을 활용한 것도 제재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DR콩고의 조제프 카빌라 대통령의 정당과 관계 있는 다수의 저명한 정치인들이 이 동상 건설 사업에 연루된 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북한 사업체가 오트로마미주에 세운 두 개의 동상 중 하나는 2019년 1월까지 재직한 카빌라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전임자인 노랑레질의 카빌라 전 대통령의 동상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동상은 카빌라 전 대통령이 속한 것으로 알려진 루바족의 집권자를 형상화했습니다. 북한 사업체는 또 수도인 킨사샤의 젠티니 응고빌라 주지사가 작년 8월 착수 준비를 시작한 가족 친화적 공원 건설 사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업체의 기술 이사인 황길수와 응고빌라 주지사가 건설 현장에서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을 입수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사업체가 제재를 회피해 국제금융망에 접근하는데 DR콩고 내 금융기관들이 도움을 준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 사업체는 카메룬에 본사를 둔 애플랜드 퍼스트 은행에서 달러 거래 계좌도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DR콩고의 루분바시에 위치한 해당 은행의 지점이 달러 계좌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사업체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BMC 국제은행의 프랑스 파리 지점을 환거래 은행으로 이용해 달러뿐 아니라 유로도 거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로소 선임 연구원은 DR콩고 정부 관리들과 은행 지점이 북한 사업체인 콩고 아콘데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자금을 국제금융망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다각적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Offices within the Congolese government and also this bank enabled.
특히 보고서는 DR콩고 내 취약한 내부 통제와 감독 체계가 관할 지역을 제재 회피 시도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콩고 아콘데 사례가 DR콩고 내 은행 정부 다국적 기관들의 제재 위험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로 작동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로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확산 금융과 제재 회피 시도에 대응한 해결책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 이번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 really want to do is highlight this problem because there are solutions that can be taken to address it.
실제로 보고서는 DR콩고에서 운영되는 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의 고객 확인 제도 등 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콩고 아콘데 등 북한 국적자 기관들에 의해 운영되는 계좌를 동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DR콩고 정부에는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에 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로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행되려면 현장에서 이를 이행하는 기관들이 구체적인 제재 회피를 식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N 뉴스 지다혐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유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대형 유류 저장 시설을 새로 짓고 있는 모습이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최근 연간 유류 반입량 허용치를 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류 비축을 늘려 제재로 인한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대형 유류 저장 시설이 포착된 곳은 북한의 최대 항구인 남포입니다. BOA가 위성사진 서비스인 플래닛랩스와 구글러스 등을 확인한 결과 북한은 기존 유류 저장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저장시설, 즉 유류탱크 3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3개 중 2개는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를 하고 있고 나머지 1개는 원형 터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완성된 저장시설은 각각 지름이 약 30m, 높이 10m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에도 이 일대에서 새로운 유류 저장시설을 확충하는 모습이 관측됐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폭 122m, 길이 260m 지대에 8개의 대형 구멍을 만들었는데 올해 초 이 중 2개의 구멍에 붉은색 유류 저장시설이 들어선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또 인근 다른 지점에도 2018년에만 2개의 유류 저장시설을 더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남포 일대에 있던 기존 20개의 유류 저장시설에서 불과 2년여 만에 최대 26개로 늘어났으며 저장시설을 위한 터가 마련된 곳까지 합치면 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이 가능한 정제유 상한선을 연간 50만 배럴로 정한 바 있습니다. 결의 채택 이전 매년 200만 배럴 수준의 유류 등 정제유를 수입하던 북한이 상당량의 유류를 수입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이 제재 회피를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유류를 반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유류 저장 시설이 확충되는 모습까지 관측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등 42개 유엔 회원국과 함께 올해 북한이 불법 수입한 정제유의 양이 이미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했다고 지적한 공동서한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발송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특정 국가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총 389만 배럴에 달하는 정제유를 반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류 반입량을 줄이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온 유류 저장시설 확충도 이에 따른 움직임으로 추정했습니다.
Even under sanctions, we've seen that through ship-to-ship transfers, North Korea has been smuggling in a significant amount of.
북한은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해 유류에 대한 밀수입을 계속했으며 미국과 유럽 나라 정부들이 이 같은 사실을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선 이 같은 불법적인 수입 방식이 언제든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유류 저장 시설을 고치거나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추정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유류 반입이 중단됐던 사례를 거론하며 제재 회피 방식을 연구하는 것뿐 아니라 유류를 들여올 수 없는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일 땐 저장시설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인 나라들처럼 송유관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면 굳이 저장시설이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차량이나 선박 등을 이용해 유류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에선 저장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수요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공급은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제재로 인해 유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제재 회피를 통해 유류를 많이 반입할 수 있는 시점에 많은 유류를 비축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운 교수는 유류 저장 시설이 최근 확충되는 것과 관련해 또 다른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과거에는 경유와 중유, 석유 등 사용하는 유류의 종류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선 휘발유와 경유 속에서도 다양한 종류와 등급이 생겼고 이들은 모두 각기 다른 저장시설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내에도 이런 다양한 종류의 유류에 대한 수요가 생겼다면 이로 인해 새로운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은 어제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혹독한 대내외 정세를 이유를 들며 당초 세운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실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당 제8차 대회를 내년 1월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당 대회 개최를 제의하며 당 8차 대회에서 올해의 사업 정형과 함께 총결기관 당 중앙위원회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려는 배경으로 당초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경제성장을 들었습니다. 당 전원회의 결정서에서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 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경제의 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명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기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에 대해 언급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해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김정은 정권 들어 추진했던 경제재건 전략이 실패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실패의 원인을 국제사회의 제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수해 등 외부 환경 또는 예측 불가능한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돌림으로써 최고 지도자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당창건 75주년 그렇게 얘기했고 5개년 전략 인민 다시는 허리띠 설마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난해 정면 돌파전에 이어서 그 정면 돌파전이 실패했다는 걸 또 인정한 거예요, 이번에. 결국 매우 어려운 상황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생각보다 북한 내부가 어렵다. 그리고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특히 8차 당 대회가 열리는 내년 1월은 미국에서 새 대통령 선출이 마무리된 직후라는 점에서 북한 대외 정책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대선은 오는 11월 3일 실시되며 내년 1월에 취임식이 열립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는지를 보고 이를 고려해 새 대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이번 당 전원회의에 공개된 결과에 미국이나 한국 등 대외 관계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고 내년 8차 당 대회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아껴두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카드를 써서 이제 변화해줘 봐야 미국은 대선도 끝나지도 않았고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년에 미 대선 이후가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러면 뭔가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와 함께 그때 이제 오픈을 하겠죠.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에 전원회의를 열고 8차 당대회 소집을 발표한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 노동당 중심체제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당을 중심으로 국가기강을 일신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대회는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 규약을 규정하고 당 노선과 정책, 전략 전술에 관한 기본 문제 등을 결정합니다. 김일성 체제에선 정상적으로 열렸다가 김정일 집권 이후 선군 정책에 밀려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집권한 이후 2016년 5월 36년 만에 7차 대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현재 당 규약상 5년에 한 번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연설에서 당 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시대와 혁명 발전을 인도하는 노선과 전략 전술적 대책들을 확정하며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당의 지도기관을 정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입니다.
그게 5년 주기가 됐든 뭐가 됐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당의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계속 회의들을 열어서 그 회의의 결정 사항들을 각 내각이나 지방이 관철하는 방식으로 영령의 위기의 질서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주된 관심사이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 전원회의를 포함해 올해 들어 총 11차례에 걸쳐 당 차원의 국가적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집권 이후 최다 횟수로 신종 코로나 사태에 최악의 홍수 피해까지 겹치면서 경제난이 가중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 현대 문학의 고봉 어니스트 헤밍웨이 1편을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68년 8월 20일 소련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대와 함께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력 침공합니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당 제1서기 알렉산드르 둡체크에 의해 1968년 1월 시작된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 운동, 일명 프라하의 봄이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개혁파 인사 알렉산드르 둡체크는 1968년 1월 5일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당 1서기장에 취임하고 민주화 노선을 이끌었습니다. 검열제 폐지 등 이른바 프라하의 봄 개혁을 추진하고 자유화,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은 1968년 8월 20일 체코슬로바키아에 침공해 자유화 운동을 저지하고 둡체크를 강제 해임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의 회의를 느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동유럽 공산국가들에까지 확산될 것을 우려했던 소련이 1968년 8월 20일 탱크를 이끌고 바칠라프 광장에 무력 침공한 것입니다. 결국 프라하는 소련군에 점령당하고 개혁 정책을 포기합니다. 1833년 8월 20일 미국의 제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이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납니다. 미국 역사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통령을 지낸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미국의 9대 대통령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과 23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바로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입니다. 신시내티 남쪽의 오하이오 강가에 자리한 농장에서 1833년 8월 20일 태어난 해리슨은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로 이주해 변호사로 개업했고 미국 남북전쟁에서 북군 장교로 3년간 복무한 뒤 변호사 활동과 함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기했습니다. 1876년 인디애나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1881년 연방 상원의원에 선출됐고 1888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으며 1889년 미국의 제2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카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